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팔복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까지 가면 끝인데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 다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들이 다 평화에 대한 찬양들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모두 주님의 평화를 바라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모두들은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하죠.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세상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평화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저 화평, 저건 무슨 말일까요? 뭐 화평이나 평화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뜻은 화평과 평화는 같습니다. 번역으로는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평화라는 말, 이 화평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말의 그 원어인 헬라어를 제가 살펴봤는데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제 헬라어로 써진 말이죠. 에이레네예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뭐라고 돼 있잖아요. 에이레네,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마음이 편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보면은 저 대학 다닐 때가 생각이 나는데, 대학 다닐 때 제가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신촌에서 대학을 다닐 때 신촌 앞에 무슨 그 카페들이 많잖아요. 술집 카페들이 많은데 뭐 그런 데 가면 다들 뭐 술 마시고들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희 크리스찬 같이 클럽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꼭 가시던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카페 이름이 에이레네였어요. 처음엔 저 에이레네라는 말의 뜻을 제가 몰라가지고 아 저게 성적표를 받았더니 성적이 에이레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가보면 이제 크리스찬 음악들 찬양들만 나오는 카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에이레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평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고도 평안한 사람들 보셨어요? 네, 저 여러 봤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도 정직하게 사는 분 보셨습니까? 이제 여러 봤습니다. 정말 많아요. 한국말로는요, 잘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잘 산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죠?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잘 산다 그럼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부자로 사는 것이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 부자로 살면 편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죠. 내가 할 일을 뭐 다른 사람이 시키거나 사 먹고 뭐 그러면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화일까요? 편안과 평화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못 살아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좀 섭섭합니다. 아니, 저는 가난하지 못 살진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 못 살아라고 하면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저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못 살아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고도 우리 예수님 못 사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정말 잘 사셨습니다. 가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내리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평생 동안 누리고 사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완벽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먼저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다른 사람한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하늘의 평화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삽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전쟁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큰 전쟁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2년이 넘어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평화를 이루려면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가 없으면 평화를 누리며 살긴 참 어렵습니다. 뭐 전쟁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만 주장하고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워서 내 것을 좀 더 얻어내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평화는 멀어지더라. 평화는 멀어지더라.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얻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어디 가나 이런 트러블 메이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싸우지요. 다른 사람들 싸움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사탄은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지요. 창세기에 처음 나왔던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뱀의 모습은 이었지만 뭐 사탄의 모습은 계속 바꾸니까요. 사탄이 했던 제일 큰 일은 이간질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의 사이가 그토록 좋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냥 이간질을 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간질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맛본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나도 평화를 모르는데, 나도 예수 믿고 평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성경의 피스메이커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사람이셨는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손해볼 마음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셨고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구약 성경에 평화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평생 손해보고 살았던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평생 싸움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던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우물을 보면요, 제가 실제로 우물에 갔는데 야 이게 우물인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요. 이 조그만한 우물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지 아세요? 무지하게 깊이 파야 되거든요. 어지간히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조그만한 우물로는 깊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부엘세바 같은 데 가면, 부엘세바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저 그 우물 갖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희 예배당만큼 넓더라고요. 우물 하나가. 그리고서 바닥을 보니까 뭐 끝이 안 보여요. 그 정도를 파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이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정착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과 싸움이 났지요. 이삭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나면 땅 주인들이 나타나서 이거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우리 거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땅 주인은 자기 우물이라고 하면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을 잘 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종들이 그만큼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나면 이삭은 그냥 당신들 가지쇼 그러고 양보해버렸습니다. 다투지 않았고 이삭은 항상 손해보며 양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왜 양보를 했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고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는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의 인상이 그랬습니다. 이걸 포기하고 나면 이거 포기한 만큼 망하는 게 아니고 고생은 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게 그의 믿음이고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귀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내 손해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땅히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2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입니다.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하고 일반인하고 계약을 맺지요? 레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신을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삭이 양보를 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저 우물 포기하고 딴 데를 가면 망할 줄 알았는데 딴 데 가서 또 우물 팠다. 그거 뺏겼는데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팠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삭의 가족이 자꾸 불어나고 이삭의 가족이 재산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뭘 느꼈냐면 아, 저 뒤는 분명히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 봐주는 분이 바로 저들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미리 저 사람하고는 계약을 맺어서 평화를 맺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군가 저 사람 뒤를 도와주는 분이 있구나.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걸 자기만 간증했던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꼈던 거예요. 이삭은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제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지. 화평하게 하고 양보하면 망할 줄 알았더니 손해보고 나서도 아니 누군가 채워줘서 다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들 뒤에는 누군가 저들을 돕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아 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평케 하려면 사람들을 화평케 하려면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참아야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바보냐? 너 어리석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됐구나. 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평화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월 중에 주님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또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본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아, 저 사람들 하나님 믿어서 복받는구나 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